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건강하고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특별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성령 안에서 보고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자만이 증거할 수 있사오니 성령 안에서 확실히 보고 증거함으로 이곳에 들어가 고통받을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깨우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오늘 6장 9절입니다. 자, 이제 후사 마지막에 치닫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6장 전체, 한 장 전체가 결국은 환란 시작부터 끝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나팔도 마찬가지예요. 나팔도 마찬가지.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이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그 호리병 대접을 쏟을 때 끝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즉 호리병은 결국 모두가 다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서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죠. 이렇게 똑같은 예수님의 사역을 유대인의 왕으로 또 일하는 사역자로서 또 마가는 그 다음에 누가는 인자로서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증거한 것처럼 이렇게 인과 나팔과 그 다음에 호리병 대접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 사단 큰 바벨론의 무너짐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복음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보면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같은 사건이에요. 같은 사건. 근데 다른 면에서 나팔에서는 모든 게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예수의 천연왕국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중점을 뒀고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엄청난 그 심판 아마겟돈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여기 이제 6장 9절 이하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 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호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음이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하더라. 후 3년 반에 다섯째 봉인이 떼어집니다. 요한은 제단을 보았습니다. 제단. 제단은 바로 성전에 있는 거죠. 그 제단에서 죽임당한 순교자들이 그 혼이 나옵니다. 순교자들의 혼이 나 몸이 죽었거든요. 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혼이 나온다. 그 보면 혼들인데 몸이 없는데도 말을 하죠. 혼이 옛날 그 심리학자들은 혼이 조그만 공처럼 사람 속에 붙어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혼은 보이지 않는 몸입니다. 영적인 몸입니다. 영적인 몸이다. 결국 이 혼은 사람의 그 정서, 지정의죠. 정서가 존재하는 곳이에요. 혼이. 그래서 그 혼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바람을 확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혼이 충만해진 거죠. 우리 성령 충만은요, 우리 혼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푹 불어납니다. 그럼 몸도 건강하게 돼 있어요. 공이 잘 굴러가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죠, 혼은. 전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흰 옷을 준 거예요. 유령이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요? 흰 옷 입고 나타나죠. 그게 다 성경 안에서 근거한 거예요, 사실. 보이지 않는 몸이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뭘 뒤집어 써야 돼.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몰라요. 사람들이 통과해도 모른다고요. 이거는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과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룩한 영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한번 상고를 치노라. 구원받은 혼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할 때까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내가 다시 한번 상고를 치노라. 이게 성령 충만해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그 성령은 우리 혼 안에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혼은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눈도 있고 귀, 코, 뭐 목청도 있고요. 말을 했으니까 입도 있고 입술도 있고 이빨도 있습니다, 여러분. 혀, 등, 턱, 뭐 위까지 있어요. 옛날 그 부자가 그랬죠. 나사로 보고, 아브라함 보고 어떤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모금을 좀 나에게 갖다 달라. 그 물이 어디 내려가 있습니까? 위로 내려가죠. 참 이게 신기한 거죠.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혼이 진짜 사람 만들 때 살아있는 living soul로 만들었죠. 우리 개혁에는 산 영으로 되는데 living soul로 됐지 living spirit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혼인데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몸은 진흙으로 되어 있고 말이죠. 그래서 영혼육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혼적인 몸을 혼을 뭐라는가 하면 soulless body라고 해요. soulless body. 안에는 혼을 보이지 않는 몸이다. soulless body다. 이건 뭐죠? physical body. 우리 육신은 physical body. 보이는, 만질 수 있는 body고 안에는 혼은 soulless body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정신병 의사들이 말이죠. 이걸 잘 모르니까, 우리 혼을 뭐라고 그런가 하면, 자아다. 그래,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아. 자아라고 얘기하고, 또는 나로 얘기합니다. 나로. 그래도 정신병 의사는 좀 아는 거예요. 공부를 해가지고. 근데 성경, 이 킹잼 성경만이 이걸 알려줄 수 있어요. 다른 데는 전부 영혼욕을 막 혼란시켜놔가지고, 혼을 영혼굴에 놓고 말이죠. 분리시켜놓으니까 뭐가 뭔지 몰라요. 킹잼 성경만 이걸 알려주죠. 여러분 그 사이칼라지라는 말 있죠? 심리학. 사이칼라지라는 말이 이게 그 헬라어로 두 가지 말이에요. 하나는 푸시케라는 헬라어. 푸시케. 혼이죠. 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인가 하면은 로지아라는 말이 있어요. 로지아라는 말은 그 지혜, 지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사이콜로지라는 게 혼을 아는 지식이에요. 혼을 아는 지식인데 심리학자들은 이걸 모르죠. 성경의 혼이 무엇인가를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성경 말씀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킹잼 성경 말씀만이 가장 위대한 심리학 서적이다. 심리학이라는 자체가 혼을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연구해도 몰라요. 이 성경만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혼도 우리의 몸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 35장 18절을 보세요. 창세기 35장 18절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라헬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35장 18절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이동할 길을 가다가 에프라임에 조금 못 미쳐서 라헬이 산고로 진통을 당하는데 산고가 심하였으니 그녀가 산고를 겪고 있을 때 산파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더라.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는 그녀가 죽었습니다. 혼이 떠나니까 죽은 거죠. 그녀가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혼이 떠나면 죽는 겁니다. 의사는 심장에 맞으면 죽지만 하나님 말씀은 혼이 사람인데 본체이기 때문에 이건 껍데기거든. 그 죽는 거죠. 당연히 죽는 거죠. 내가 떠나니까 죽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신가 하면은 열왕기상인가 보세요. 열왕기상. 열왕기상 17장 22절. 17장 22절. 네,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17장 22절. 이게 뭔가 하면 그 엘리야가 가뭄이 들었을 때 먹을 게 없어서 그 사렙다 과부 시돈 땅에 있는 과부 집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 과부 집 먹이 사주고 자기도 먹었죠. 아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아 그럴 때 이 엘리야가 이제 얘기합니다. 17장 19절 보면 엘리야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네 아들을 내게 달라 하고 그녀의 품에서 그 아이를 취하여 그가 걷지 않은 다락으로 안고 가서 자기의 침상에 내려놓으라. 그리고 그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내가 기가고 있는 과부에게도 재앙을 내리시오 그의 아들을 주께 하셨나이다 하고 그가 자기 몸을 그 아이 위에 세 번 펴고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간구하오니 아이의 혼이 그의 안에 돌아오게 하소서 하자 주께서 엘리야의 음성을 들으셨으니 그 아이의 혼이 그의 안에 들어와서 그가 살아났더라. 혼이 돌아오면 삽니다. 그렇죠? 아무리 썩어도요 혼이 돌아오면 살아요. 나사로 보세요. 나사로. 나흘이 됐는데도 혼이 돌아오니까 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썩으면 회상이 안 된다. 이건 우리 생각이죠. 우리 생각이죠. 사실 이게 요즘도 일어나더라고. 저는 이걸 경험을 했어요. 아이를 낳고서 그냥 얼마 안 돼서 암이 걸려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이 사람이 자살하다 죽었는데 병원에서 죽었다 그러는데 저는 이걸 기억하고 간절히 기도했죠. 일주일 동안은 혼이 좀 돌아오게 해달라고.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딸만 셋 남겨놓고 말이지. 남편은 갬블하고 그냥 술만 만져 먹고 집안도 안 돌보는데 예?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주님 막 그랬거든. 예? 좀 혼이 돌아오게 해서 좀 이 사람 자살했으니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니까 구원받게 해주시고 좀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한 사흘째 된 날인가 살아나더라고요. 예. 지금도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이 없어 그렇지 되더라고요. 혼이 돌아와서 살겠다고 일어나 되더라고요. 이게 예?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아멘.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아, 자기를 이렇게 잘 먹여 살려줬는데 아, 왜 아이를 데려가냐 말이에요. 하나님께 따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따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의사들은 뭐 죽었다고 그러는데 의사 회의에서 죽었다는데 또 살아났더라고. 예? 그 뭐 의사들 앞에서 막 뭐라고 그랬죠. 내가. 당신들은 이제 무조건 그냥 장기만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장기만 떼가지고 그냥 하려고 그런다고. 거기 마음이 있으니까 나 죽었다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은 말이죠. 영혼육간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가르칠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잘 알면 그렇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혼이 떠날 때 죽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나의 떠날 날이 이르렀도다. 그랬어요. 나의 떠날 날, 자기 혼이 몸을 떠난 날. 그리고 내가 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으나 내가 아직 몸 안에 있는 것은 너의 유익을 위함이라. 자기가 없어지면은 말씀 들을 사람이 없잖아요. 주님께 직접 말씀을, 복음을 받은 사람, 그분이 없어져 버리면은 다른 사람들이 유익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빨리 가고 싶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빨리 가고 싶죠. 빨리 가고 싶죠. 빨리 가고 싶은데 아, 자식들 보면 그런 마음이 없어지죠. 주님 좀 늦게 오셨으면 싶더라고. 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서 주님 좀 늦게 오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이게 그런 심정이에요. 이게. 예? 아직도 살아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함이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견뎌내고 이것이 바로 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에게 몸, 또 혼, 영이 있다고 분명히 가르치죠. 그래서 몸의 내부에는 몸을 온전히 채우는 혼이 있죠. 몸 안에 혼이 있는데 이 몸을 채우는 것이다. 그런데 이 혼은 보이지 않죠. 자, 여러분 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인 것처럼 우리도 혼과 몸과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혼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몸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 성령으로 나타났죠. 그런데 이 성령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Holy Ghost로 되어 있습니다. Holy Spirit 그러지 않고 Holy Ghost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The Spirit 그랬어요. The Spirit.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어느 날 보니까 거듭나 있더라. 바람처럼 역사하신다. 성령이. 여러분 성령은 바람입니다. 루아흐죠. 헬라어로 푸뉴마. 푸뉴마 그러죠. 그래서 그 뉴모니아. 뉴모니아 그러면 이 속에 바람이 문제 생긴 거예요. 허파에. 푸뉴마. 그러니까 그 뉴모니아 그러면 이게 폐렴이 되는 거예요. 이게. 푸뉴마나 루아흐나 이 바람이죠. 그래서 그 옛날 그 홍해를 가르실 때도요. 큰 바람 불었죠. 이 성령의 바람이 부른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홍해가 쫙 갈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메추라기 불 때도 그냥 바람을 부니까 메추라기 때들이 그냥 정신없이 막 뚝 떨어진 거예요. 거기에. 바람에 날려서 말이에요. 토네보다 더한 거죠. 성령의 바람 불어와 이런 찬송 누가 만들었죠? 바람이다 바람. The Spirit. 그러므로 그러나 삼위 중에 한 분이신 그 성령은 Holy Ghost다. 이렇게 하면 되죠. Holy Ghost다. 그래서 킹잼 성경만이 Holy Ghost다 이렇게 나오죠. Holy Ghost. 다른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와요. 다 Holy Spirit이 나와요. 그 때문에 이 성경을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정말 이 킹잼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게 어떤 성경인지 몰라요.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요 얘기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한 가지만 얘기해도 아 요한일서 5장 7절에 삼위일체가 빠졌는데 그러면 딱 보고 아이고 그냥 바꿔요. 성령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없으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인용은 잘해. 또 인용은 킹잼스에 의하면 인용은 잘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어떻게 다 읽어보기 전에 인정합니까? 저는 요한일서 5장 7절이 빠진 걸 알고 그냥 성경을 바꿨어요. 다른 거 보지도 않았어요. 삼일체가 없어. 여화증인들이 그래요. 삼일체가 성경이 어딨냐고. 그럼 구차하게 설명하잖아요. 구차하게 설명하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하늘에서 증거하니까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며 이 셋은 하나이라. 이렇게 나오잖아. 그걸 뭐 구차하게 그게 없으니까 아버지와 말씀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름이 단수다 그러니까 단수다 그러니까 한 분이다 이렇게 구차하게 설명했는데 분명히 삼위일체인데 그걸 빠졌잖아. 이게 마귀는 삼위일체만 빼놓으면 예수 한 분께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가 주님으로 신하자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 아버지시니라. 그는 성령이 오시기 전에 참 이것은 먼저 아는 복된 사람이야. 네가 참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창조라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이제 목베임을 당한 혼들이 나오죠. 혼들이 나오는데 이 참수형 말이 목을 베는 것은 바울이 살았던 시대 그 로마 제국가에서 자행한 그러한 그 형벌의 모형이죠. 이제 앞으로 이제 환란 때에도 로마 교황 치하에서 사형시키는 최후 형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초림했을 때도 로마,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도 로마. 결국은 역사는 되풀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또 로마서 16장 4절 보면 어떤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기 목을 내놨다고 그랬어요. 나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놓았다. 대신 죽었단 말입니다. 다른 성도들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더 살아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자, 보니까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여시던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는 제단.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제단입니다. 다시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문자적인 성전이 건축이 됐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제단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옛날에 그 구약시대 때 성막 안에 있는 제단에 그 짐승들을 죽여서 각을 떼서 피를 쫓고 다 내보내고 모든 다른 살과 모든 내장 같은 걸 전부 태운 것처럼 거기 제단에서 참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보면 거기에 그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6장에서 목베임 당한 성도들이 이제 7장에 나옵니다. 그 성도들이요 휴거됩니다. 여러분 7장, 계시록 7장 먼저 가보겠습니다. 한번. 먼저 왔다 갔다 합니다. 계시록 7장 먼저 가보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부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하더라. 또 그 보좌와 장로들과 내 짐승들 주위에 둘러선 모든 천사가 그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뭉도록 있나이다. 아멘 하더라.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 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며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못할 것이라. 이는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인을 안 받고 그러다가 얼마나 배고 고팠겠습니까? 굶주렸다고 그랬죠. 이런 사람들 모든 민족 가운데 환란 때도 이렇게 목베임을 받고 휴거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환란 성도들입니다. 이것만 보니까 환란을 통과한다 그러는 거예요. 휴거가 세 번이라는 걸 몰라 그랬죠. 우리 한번 20장 넘어갑니다. 20장. 이들이 어떻게 되나? 이들도 첫째 번에 참여한 자들이죠. 20장 4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천년의 첫 번째 부활이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또한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첫째 부활이 뭐죠?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하는 건 둘째 부활이고 첫째 부활은 주님이 오실 때, 공중에 오실 때, 또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한 성도들, 또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또 부활한 신약 성도들, 첫째는 구약 성도들, 둘째는 우리들 신약 성도들, 그 다음에 나중에는 목뱀을 받은 환란 성도들, 세 가지 있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그 추수. 첫째는 천년매들이요. 둘째는 본추수, 오순절 본추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삭 죽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첫 번째 발 휴가는 반드시 오순절 절기에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5, 6월 되면은 더 긴장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그 미국의 척스미스 목사님, 척스미스 목사님 쓴 글을 읽어봤는데 그분도 우리하고 똑같더라고요. 똑같아. 똑같은데 단 하나 틀린 게 뭔가면은 그분은 휴거 전에 징조가 없다 그래. 휴거는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데 휴거 전에 징조 배교가 있는데 배교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배교에 대해서 얘기 안 하면요. 핍박이 없어요. 배교를 얘기하려면 캐돌기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경계한 게 나와야 돼요. 그건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건 쏙 빼놓고요. 쏙 빼놓고 그냥 그건 징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만 얘기하더라고요. 환란 때 일어나는 거죠. 환란 때 지금 일어나는 게 재림의 징조거든요. 이게. 환란 끝에 재림이 되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목뱀을 당한 성도들이 7장에서 하늘로 올라가죠. 또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은요. 14장 가면은 하늘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들이 내려와서 통치하죠. 신약 성도도 마찬가지, 구약 성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첫째 발에 참여한 자들 보게 있는 거예요. 천년 왕국을 누리시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전부 천년 동안 부활을 못해요. 부활을 못해. 얼마나 답답할까요? 우리는 누리고 있는데. 이게 천연왕국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캐톨릭계면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다 배교입니다, 여러분. 예? 자.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다시 6장으로 가세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며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말려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성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환란의 끝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가보겠습니다. 주님이 똑같은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은 세 가지 징조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로마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는 거. 둘째 휴거. 셋째는 환란, 재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세 가지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니까 이걸 그걸 모르면은 알 수가 없죠. 24장 29절 보겠습니다. 그 날들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에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군사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온 것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누가 보고 한번 가보세요. 누가 보고. 누가 보고 21장 한번 가볼까요? 25절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이라는 표적들이 있을 것이며 땅에는 민족들이 혼란 중에 괴로워하며 바다와 파도가 노하리라. 이 땅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실신할 것이라. 환란 때죠.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세와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위를 보고 너의 머리를 들라. 이는 너의 구속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건 너희는 유대인들 얘기합니다. 환란에 관한 유대인들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또 주님께서도 그 해가 검은 천처럼 된다는 말씀도 하셨죠. 이게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증거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환란이 끝나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 이거 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징조가 나타나죠. 태양에 자꾸 폭풍이 일어나고요. 징조가 일어나죠. 과학자들이 먼저 알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서로, 이게 서곡입니다. 이게 프렐루드예요, 이게. 예. 그 때문에,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또 사도행전 2장에 그 요엘서를 인용했죠. 우리 요엘서를 찾아가 봅시다. 요엘서. 요엘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그 6장하고 연관되죠. 땅이 그들 앞에서 흔들리며 하늘들이 떨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그들의 빛을 거두리라. 주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군대가 누구죠? 휴거된 성도들입니다. 구약 성도, 신약 성도, 환란 성도, 휴거된 성도들. 휴거된 성도들이죠. 그의 군대 앞에서 그의 음성을 받으시리니 이는 그의 진영이 매우 크고 그의 말씀을 실행하는 분은 강하십니다. 주의 날이 위대하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으리요. 주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재림, 심판주로 오신 게 주의 날이에요. 또 이걸 진노의 날, 하나님의 날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을 데리러, 신부들을 데리러 오는 날은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날. 이게 다르죠. 날이 다릅니다. 한 날입니다. 한 날. 다릅니다. 자, 14절, 17절 보게 되면 다시 가서 여기 보면 이제 진노의 날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The day of wrath라고 그러죠. 진노의 날이다. 바로 여기는 지금 환란 끝에 이제 진노의 날. 이게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결국 아마겟돈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노의 날 되게 되면은 주님이 이제 재림하셔가지고 유엔과 바티칸 이런 모든 바벨론들을 뿌리째 뽑아버린 복수의 날입니다. 예, 이사야서 66장 보면은 기뻐하신 주의 기뻐하신 해를 전파하며 복수의 날을 선포하고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이사야서 말씀을 읽다가 덮어버렸죠. 은혜의 날을 선포하는 것을 덮어버렸죠. 복수의 날이 언제입니까? 그거는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초림할 때는 은혜의 날이에요. 은혜의 날. 그러나 재림할 때는 복수의 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참 기가 막히잖아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날려가지고 쓸려가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 옮겨졌다. 이런 일이 있어본 적이 없죠. 있어본 적이 없어요.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환란 때 일어나니까 전혀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환란이라는 사람들은 정신 빠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환란을 겪어요. 주님께서 그랬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건 뭔가 하면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환란을 당하죠. 안 당한 게 이상하죠.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핍박 박해를 받으라고 그랬죠. 그 환란은 앞으로 오는 건 비교도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 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연이 각자 토글과 산들과 바위들 틈에 숨어서 참 오직 얼마나 힘들면은 그것 보고 우리 왜 떨어지라고 할까요? 얼마나 진노가 무서운 말이죠.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그게 바위가 떨어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 6장 전체는 환란 기간의 첫째 해부터 마지막 해까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환란 기간 6년이나 7년째 이럴 때 주의 진노의 날, 바로 재림의 날, 재림 직전에 바로 후 3년 반 거의 끝에 가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과 나팔과 이 대접, 호리병은 아까 얘기한 대로 또 큰 바벨론을 멸망한 이 네 가지는 대환란에 일어날 일들을 네 가지 부문으로 나눠서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처럼 네 복음이 사복음이 있는 것처럼 환란도 네 가지, 복음도 네 가지요. 그 다음에 진노도 네 가지요. 복음을 받은 사람도 네 가지로 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너무 쉬운 거예요. 문제는 성령 안에서 내가 이걸 볼 수 있느냐가 문제죠. 본자가 증가합니다, 여러분. 이거 여기 들어가도 절대 못해요. 내가 이걸 성령 안에서 봐야만 이거를 증가할 수, 확실하게 증가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혼이, 우리 혼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그래야 돼요. 아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충만하라고 그랬다는 얘기는 뭐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는 거는 하라고 그랬으니까. 충만할 때, 우리 혼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떻게 됩니까?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항상 회개함으로 우리가 주의 피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씻김 받고 그러면 성령 충만을 구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고음이 바람이 쫙 일어나는 것처럼 막 그냥 치고 다 막 그냥 어디나 굴러다닐 수 있죠. 그러나 고음이 바람 빠지면 그냥 굴러가지도 않고 튀지도 않고 그냥 갖다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가져다니면서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환란 전체를 끝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성령 안에서 확실히 보고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